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 회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회에 걸쳐서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의 우울증 회복 방송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우울증의 유형과 개념, 그리고 우울증의 공통점과 자가 확인, 우울증과 중독증의 관련성과 회복 필요성, 또한 우울증의 유전과 환경적 요인, 우울증과 뇌 호르몬의 관계성, 자살 생각 대처와 심리 치료 등에서 알아보셨습니다. 자, 이 시간 이혜영 선교사님 모시고 오늘 선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우울증으로 회복 방송을 계속 청취해 오시던 분들은 과연 이제 어떤 도움들을 더 필요로 하실까요?
아마 다음 세 가지로 회복 반응을 보이실 것입니다. 첫째는 우울증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 것이고 심리 치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지셔서 주위에 우울증으로 정신심리 치료를 받아본 사람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주 지역에 유능한 우울증 치료 상담자나 회복기관이 있는지를 전화번호, 인터넷 검색, 심리치료협회나 기관 등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듯이 자신의 우울증을 이해하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서 우울 환자들을 위한 하트라인이나 또는 우울증 회복 모임을 알아보려는 반응을 보이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우울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핫라인과 그 우울증 회복 모임이 아주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님, 미국 사회에서는 우울증 회복 모임들이 있지만 아직 한인 사회에서는 우울증 회복 모임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죠? 그럼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003년도부터 다음 포털 사이트에 온라인 우울증 회복 카페를 열어왔고 회원이 150여 명 정도이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의 회복 사이트에도 우울증 상담단과 우울증 회복 광장에 있어서 단편적으로나마 우울 회복자들에게 회복 자료를 제공하고 대화를 나눠온 그간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 우울증 회복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앞으로 한인을 위한 우울증 회복 모임을 만들어서 정신심리치료를 받은 경험자들도 만나서 네. 어떤 심리치료가 좋은지를 서로 알아보게 하고 네. 우울자들 간에 마음 놓고 자신의 문제와 체험들을 이야기하게 하고 네. 우울증 회복 자료들도 제공해서 회복 참여자들 간에 치료 정보를 나누고 네. 대화하고 네. 회복 내용도 접하게 하기 위해서 네. 회복 모임을 앞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네. 혼자서는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우울증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우울증 회복 모임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늘 마음의 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려는 선교사님의 계획과 헌신에 이 시간을 빌어서 모든 청취자분들 대신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LA 인근에 계신 분들은 선교사님이 직접 진행하실 실제 우울증 회복 모임에 참여하시고 타주나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온라인 우울증 회복 모임에 참여하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힘나는 데까지 연락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통상 우울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나 가족들은 심리치료나 항우울성 약물치료로부터 생각하는 것들이 통례지요. 그런데 왜 이번 시간 주제를 우울증 회복과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울 증세에 시달리다 보면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고 음식도 아무것이나 먹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우울증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울증에 시달려오면서 생긴 그간의 생활 습성들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비록 한동안 약물치료나 상담치료를 받아서 우울증에서 호전되었어도 우울증이 재발될 위험은 항상 있으므로 생활 습관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재발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또한 일반 사람들에게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는 우울증으로 발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네. 청취자분들 모두가 알아야 할 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울증에 시달려오면서 습성화된 그 생활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간 우울증 때문에 생활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알아야 우리들의 변화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울증으로 야기되는 관계성 악화부터 시작해 주시죠.
좋은 관계성 유지야말로 우울증의 악화와 재발을 미연에 방지시키는 데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네. 얼마나 관계성이 중요한가는 불행한 결혼과 우울증 간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도 우울자의 우울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 연구조사에서 네.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여인 여성은 네. 애정이 풍부하고 아주 잘 돌봐주는 남성과 결혼을 했을 때에는 우울증이 덜 발생한다는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실시한 연구에서도 가족들의 지원을 잘 받는 여성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회복도 잘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비록 이러한 연구조사 자료는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것이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장기간 교제를 하는 연인들에게도 해당 사항으로 봅니다.
네, 방금 우울증 회복에는 지원과 신임 그리고 사랑스러운 관계성 등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우울증 치료 전문가인 닥터 루이스 박사는 우울증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적인 파괴적 관계성들을 확인했습니다.
네.
즉, 한 파트너가 일방적으로 지배적이고 굴욕적인 관계성, 두 파트너 간의 소원한 관계성, 또 두 파트너 간의 계속된 갈등 관계성 등이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관계성과 우울증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겠는데요. 먼저 한 파트너의 일방적이고 지배적인 굴욕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가령 부부 생활에서 남편의 목청이 항상 높아서 아내가 길을 펴지 못하게 되면 상대편은 정서적으로 소외 또는 통제를 당해서 상호 돌보는 관계성이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인 소원한 관계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 간의 관계성은 원만하지 못했지만 자녀가 태어나서 귀여운 자녀를 중심으로 간신히 친밀성이 유지되어 친밀한 대화 없이 사는 네. 부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해서 학업이나 직장 또는 결혼으로 집을 떠나버리면서부터는 부부 간의 그 관계성 문제점이 다시 고개를 들어서 우울증으로 비화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도 있으실 텐데요. 그렇죠?
예, 예.
네, 세 번째, 두 파트너 간의 계속된 갈등 관계성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갈등이나 관계성 통제를 시도하고 반응을 보이다가 결국 우울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 세 가지 부정적인 관계성 패턴들은 새로운 관계성 학습으로 변화시켜야만 우울증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성교사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 파괴적인 관계성 패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가정상담이나 우울증 회복 모임에서 서로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취약점들도 말해서 상대편의 피드백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루이스 박사는 결혼 생활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섯 가지 주제로 부부 간의 나눔의 위력, 고도의 연결성과 분리성, 각자의 현실에 대한 진실된 존중, 정서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의 허용, 강력한 상호 문제 해소 협력, 갈등을 확대시키지 말고 해소하라는 여섯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훌륭한 결혼 생활을 위한 여섯 가지 주제에는 청취자분들 모두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눔의 위력의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나눔의 예는 휴가지를 선택하거나 가족 예산을 세울 때에 파트너와 서로 상의해서 결정을 해서 그 안을 실행하는 데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네.
반면에 부정적인 나눔의 예는 한 파트너의 비즈니스 관련 장소로 매번 휴가를 가거나 한 배우자가 가정경제를 장악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일일이 돈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형태가 여기에 속합니다.
네. 그러면 가족들 간의 충분한 대화와 의견 반영으로 휴가와 그 가정 지출이 결정되지 못하면 자연 다른 가족들은 휴가를 가서도 제대로 즐길 마음이 없어지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평소에 돈을 효과적으로 소비하는데도 책임성도 덜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요, 그럼 두 번째, 고도의 연결성과 분리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생각과 견해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예는 파트너 간의 동일한 관심사들에 대해서는 함께 하지만 취미 또는 정치적인 견해에서 아주 생각이 다른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네.
부정적인 예는 한 파트너가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에 무조건 묵살되어서 그냥 주장이 센 파트너의 의견을 따라가는 형태가 당연한 것으로 되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아내의 의견이 무시되면 싸우기 싫어서도 그냥 남편이 하자는 대로 무덤덤하게 따라가게 되겠죠? 하지만 속은 편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각자의 현실에 대해서 진실로 존중해주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준비할 때에 한 사람은 실제 전나무로 분위기를 살리려고 하고 다른 파트너는 나무 잎이 떨어지고 크리스마스 시즌 다음에는 버려버리는 데 문제가 있으므로 플라스틱 제품으로 된 모조 크리스마스 추리를 구입하자고 주장할 때에 서로의 주장을 존중해주면서 타협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긍정적인 예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때 다른 파트너의 크리스마스 추리 의견은 생각이 모자라는 것이라든지 미련하다거나 또는 잘못된 것으로 판정해버리면 다툼만 계속되어서 부정적인 예가 되어버리죠.
진짜 너무 제대로 예를 들어주신 것 같으네요. 많이들 얘기가 오가지요.
네.
자, 누구든 자신의 정서감정을 제때 표현하지 못하면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병이 날 것입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정서감정의 자유로운 표현 허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트너 간에 서로 힘들 때는 울기도 하며 상처받은 감정들을 표현하게 하여서 위안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긍정적인 예입니다.
네.
반면에 파트너 간에 지나치게 격식이나 품위 있게 처신하도록만 강요를 해서 정서감정을 억제시키는 것은 부정적인 예에 해당되죠.
네, 다음은 다섯 번째 강력한 상호문제 해소 협력의 긍정적인 예와 부정적인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딸이 가출을 했을 경우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자녀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오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협력하는 것은 긍정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충격이나 슬픔을 해소하지 못하고 눈물이나 한숨을 쉬거나 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부부가 대판 싸우거나 헤어지는 것은 부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원만히 하기 위한 여섯 가지 필수 사항의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확대시키지 말고 해소하라라는 사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부부들은 나름대로 서로의 관계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으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편을 실망시키지 않고 자신의 의사나 주장을 관찰시킬 수 있는지를 알고 처신하는 것은 긍정적인 예일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일부 배우자들은 공평한 다툼, 영어로 말하면 fair fighting에 대해서는 습득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즉각 불만을 표시하며 심지어는 지난 과거 일들까지 들추어내서 파트너 간의 분노심과 상처만 더 깊게 만드는 것은 부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파트너 간의 좋은 관계성 유지는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울하면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고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고립은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낙천적인 학습이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우울증에 관련해서 낙천주의와 염세주의의 차이점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나쁜 일들만 계속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과소평가하고 잘못된 결과들을 자신의 잘못으로만 여기는 사람을 염세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낙천주의자는 나쁜 일들의 결과를 주위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자신의 골감 때문에 보아서 자신의 운명 또는 잘못으로 보는 경향들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만성적으로 염세주의를 보이느냐, 낙천주의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낙천주의에 관한 연구자료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랜 기간 낙천주의에 관한 연구를 했고 이에 대한 글을 많이 기고한 셀링만 박사는 낙천주의자들이 염세주의자들보다는 더 인생 목표들을 달성하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동물과 사람들의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고
네.
염세주의는 타고난 성격일 수도 있지만
네.
우울자의 노력으로 낙천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사를 염세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우울증에 처할 위험은 8배나 높은데도 염세적인 사고방식으로 비싼 대가를 치른 다음에야 사람들은 낙천주의로 변화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네, 계절적인 우울증은 가을과 겨울철의 일광부족 현상과 연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겨울철에 혹 낮의 길이가 긴 지역으로 옮겨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인위적인 빛치료를 해서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는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생체학적으로도 태양빛을 필요로 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겨울철에 추위를 피해서 일기가 따뜻한 지역으로 생활지를 철에 따라 옮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네.
바로 그런 식으로 겨울철에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주거지를 옮겨서 생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주거지를 일시적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분들은 라이트 테라피, 즉 빛치료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네.
여러 연구에서 빛치료를 받은 계절적 우울증 환자들의 50-75%가 우울증상이 감소된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빛치료가 이미 일반화되었겠네요. 대략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비치료에 유의해야 할 상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치료를 제공하는 치료소를 이용하거나 빛이 밝기가 만 룩스 정도가 되는 박스를 구입해서 가정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두통이나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품의 사용 방법을 따라서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UC 샌디에고 대학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비치료는 가을, 겨울철뿐만 아니라
네.
봄과 여름철에도 우울 증상을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계절적 우울증이 아닌 일반 우울증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증상이 호전되는 시기도 빨라서
네.
항우울성 약품 치료는 3-4주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
네.
비치료는 일주일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태양빛과 같이 밝은 전구는 20-30불 선이고
네.
라이트 테라피 램프는 150불 선이며
네.
마치 조그만 전기 히터와 같이 생긴 라이트 박스는 200불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그 제품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교사님, 그럼 약물치료와 비치료를 병행하면 치료효과가 더 좋아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생리학적 리듬의 권위자인 토마스 월 박사는 비치료는 인체의 생리 리듬에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치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극찬했죠. 심지어 비치료는 가을, 겨울철에 음식 중독증이 심한 과식자들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교사님, 그런 비치료에 그 무엇이 생체에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일까요?
일몰과 함께 체내에서 생성되고 동이 트면서 그 생성이 중단되는 멜라토닌 호르몬 작용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아침 해가 늦게 뜨는 겨울철 새벽에 30분간 라이트 박스를 켜면
네.
체내의 멜라토닌 생산이 중단되어서
네.
체내의 호르몬의 밸런스 유지에 도움이 되어서
네.
우울 심리가 덜해진다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원리는 일광의 우울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기에 충분합니다.
네.
일광 이외에도 운동이나 규칙적이고 바른 음식 섭취도 생체학적 리듬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이번에는 우울증 회복의 운동, 다시 말해서 엑서사이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적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해주어서
네.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슬픔, 근심, 분노 등의 감정들이 적어지게 됩니다.
네.
산보를 한 다음에는 밥맛이 더 나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은 자긍심과 자아심을 높여주어서 낙천적인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네.
흔히 운동을 격렬하게 해서 몸의 근육을 크게 또는 단단하게 만드는 것으로 잘못 알기도 하지만 운동이 우리들의 감정을 좋게 해주는 것은 육체적인 상태가 아니라 운동을 할 때 몸의 각종 근육을 사용해서
네.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영, 산보, 달리기, 에어로빅, 스키 또는 몸의 주요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에 참여만 해도 우울증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네, 선교사님, 우울증 회복의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에서 운동은 전반적인 감정을 기분 좋게 해줄 뿐만 아니라 경증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우울성 약을 복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글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예, 의학계에서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여러 연구조사에서도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축소시키는데 운동을 대신 처방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운동할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네.
듀크 유니버시티에서 운동과 우울증에 관해서 연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우울한 중년 성인 156명을 무작위로 운동, 약물 치료 또는 약물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도록 즉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4개월간 조사를 한 결과
네.
156명 중에 60 내지 70%가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들이 호전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약을 복용하지 않고 운동만 네. 실시한 그룹의 사람들도 증상이 덩달아 좋아져서 운동 자체가 항우울성 약 복용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죠.
그렇군요.
물론 항우울성 약품을 복용하는 그룹에서 우울 증상 호전이 빨랐던 점은 있었지만
네.
4개월 후에는 거의 모두가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듀크 대학 연구팀은 일주일에 3회 30분간 속보나 트랙을 자깅하는 것은 항우울성 약품 치료와 같이 주요 우울 증상들이 경감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우울증에 처한 사람들 중에는 우울 증세가 호전된 다음에나 운동을 하겠다고 말들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우울하실수록 용기를 내서 가능한 운동을 하십시오.
네, 우울하신 분들은 Just 30 minutes, 3 times a week이란 말을 명심하시면 우울증 회복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 운동을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일주일에 3일간 30분만 운동을 하면 좋다고 하니까
네.
그럼 매일 운동을 1시간씩 하면 더 좋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으로
예.
처음부터 운동을 너무나 무리하게 하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십니다.
네.
처음에는 형편과 체력에 알맞게 30분 안에서 조금씩 하시다가
네.
점차 운동에 익숙해지고 체력이 향상되었을 때는 약간 운동량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네.
대개 운동량 증가를 한 달에 10% 정도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는 말들을 합니다.
네, 오히려 지나치게 운동을 하면 병이 날 수도 있고 너무 피로하거나 지쳐서 모처럼 시작한 운동을 중단할 우려들이 많이 있지요. 고독으로 집 안에서만 있다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걷는 운동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생활 태도가 변화된 것이라는 데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상 교사님, 이번에는 생활 변화를 위한 올바른 음식 섭취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많이 또는 적게 섭취하는 조절로, 즉 다이어트 방법으로 우울증이 치유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어떤 식품들이 우울증 회복에 좋고 나쁜가에 대해서만 알려졌습니다.
네, 트리토판 결핍 이론에 관한 연구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트리토판은 일종의 아미노산으로
네.
인체 내에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뇌의 세로토닌 수위도 감소하게 됩니다. 항우울성 약품들도 세로토닌 수위를 조절해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트립토판 결핍은 결국 우울증을 야기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에 대한 실험에서도 트립토판 결핍은 감정을 처지게 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네.
항우울성 약품을 복용하는 우울 환자들에게도 트립토판 섭취를 감소시켜보는 결과 더 빨리 심지어는 5시간 이내에 우울 증상을 다시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또 가족 중에 우울증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트립토판 결핍은 가족 중에 우울증 경력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감정이 우울해지는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쌀, 빵, 감자, 옥수수 등과 같은 탄수화물 음식물이 뇌에 트립토판을 전달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트립토판 보충을 위해서는 평소에 방금 말씀하신 탄수화물 음식물을 충분히 섭취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엽산 결핍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산은 체내에서 감정을 조절해주는 세로토닌과 S호르몬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엽산 결핍은 세로토닌과 S호르몬이라는 순환인자를 감소시켜서 우울심리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연구에서 리튬을 복용하는 조울증 환자에게 엽산을 1년간 보충시켜 주었더니 리튬만 복용한 조울증 환자들보다는 아주 좋아진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네.
엽산은 양상추와 같은 초록 잎사귀 야채나
네.
사과나 오렌지와 같은 신선한 과일에 들어있는 일종의 천연 비타민입니다.
네.
이런 음식 섭취는 평소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가 식욕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시면 엽산 결핍도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우울증으로 입맛이 없어도 가능한 정기적으로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오메가3 지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 지방은 건강한 사람들의 모든 세포에 함유되어 있는 자연 성분으로 삶은 고등어, 청어 등과 같은 생선류에 많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우울한 사람들의 체내 오메가3 지방 수위가 우울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보다 40%가 낮다는 것이 조사되어서 오메가3 지방 결핍도 우울증 유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버드대학 연구조사에서 4개월 동안 조울증 환자 30명에게 그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 이외에 오메가3가 함유된 정제를 더 복용하게 한 결과 전보다는 증상이 더 호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메가3는 조울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리튬이 신경 전달 물질들을 안정시켜주는 것과 같이
네.
뇌신경 전달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은 우울증 회복에 있어서 음식 치료 이론은 정립되지 않았지만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음식 섭취와 인간의 마음 상태 간에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건강한 사람들도 체내에 필수 영양분이 부족해지면 병이 나므로 우울증에 처한 사람들은 감정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음식물 섭취에 각별히 유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 우울증 회복 방송에서 관련성의 중요성, 낙천주의의 학습, 그리고 일광의 중요성, 운동의 필요성, 그리고 올바른 음식 섭취 등을 통해서 새로운 생활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아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을 것으로 봅니다. 선교사님, 우울한 분들의 새로운 생활 변화를 위해서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기도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은 한 라디오 우울증 회복 방송 가족임을 상기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저는 주위에서 생기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는 상황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는 새로운 생활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영혼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함으로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혜왕 선교사님에게 회복 상담을 원하시거나 이혜왕 선교사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수요일 저녁 8시 마약 회복 모임, 금요일 저녁 9시 도박 회복 모임, 그리고 토요일 저녁 8시에 인터넷 중독 회복 모임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한 우울증 회복 방송 내용을 수록한 CD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909 지역번호입니다. 595국에 1114번으로 전화하셔서 선교사님으로부터 직접 회복 안내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혜왕 선교사님과 저 한선이었습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참여 가족 여러분, 다음 회복 방송 시간까지 평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